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이 민주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당시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등에 특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을 국제도전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웃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이한 관계의 중요성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 혐의 등을 주장하며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 타결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 중재국이었던 미국, 이집트, 카타르에 감사를 표하면서 모든 협상 당사자들이 휴전 협상을 통해 합의된 약속을 지키고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가자지구에서의 전투가 중단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급증하며 15개월 넘게 붙잡혀 있었던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라며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발표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타결에 도움을 준 점 등의 사의를 표했고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15개월 이상을 끌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오는 19일 발효되는 휴전으로 멈추게 되며 총 3단계로 구성된 합의 내용 중 하마스 억류 인질 33명과 이스라엘 내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일부 석방 그리고 가자 내 이스라엘군의 점진적 철수 등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 등을 겨냥해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군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면서 겨울의 한복판인 지금 우리의 에너지 기관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중 하나는 국민의 일상적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스 및 에너지 시설이었다면서 러시아군이 40발 넘는 미사일과 70기 넘는 드론을 동원해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내 전력망을 비롯한 에너지 기관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으며 이로 인한 단전 등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제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 질서가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국제 질서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했고 그들은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을 이용하면서도 의무와 책임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현재의 노선을 미국이 계속 머무른다면 앞으로 10년 내로 우리가 복용하는 혈압약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선택하는 일까지 삶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중국이 우리에게 허락하는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권력 집중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산복합체로의 권력 집중을 경고한 점을 들면서 자신은 기술산업복합체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한 권력 집중을 축적한 몇몇 기술산업계의 억만장자들 사이에 자산, 군사,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과도정치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민주주의, 기본권, 자유, 공정한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가 핵 협의 그룹 NCG 출범 등으로 강화시킨 미한 확장 억제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간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며 전날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독재자로 지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핵과 관련한 북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며 전날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적 행동이 미국의 영내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강조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데 대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our policy on that hasn't changed. We've not made such a recognition. I can't speak to what the incoming
커비 보좌관은 14일 미국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차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룰지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인정을 할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죽고 부상당하며 심지어 생포되고 있다며 심화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But yes, North Korean troops are in fact being killed and being wounded and even being captured.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장비를 지급받고 훈련을 받았다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군에게 시신 가방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커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하려면 시신 가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With respect to North Korean casualties in Ukraine, what we do know that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동부지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야 하는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바람은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커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김정은 정권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같은 논의를 거부하며 도발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He has continued to do these missile launches, continued to be provocative, continued to try to develop his capability.
이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며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 안팎에서 정보와 첩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고 한국과의 양자 군사 역량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한국과의 3자 역량도 개선했다면서 이는 약간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관련 사안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팀과도 나눴다고 커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한국이 민주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때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며 미국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과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every country at times faces tests to its democracy. We have faced very real tests to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에 동행해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장관, 국회의장을 만났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한국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이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So I'm not going to speak to a question about how South Korean law is interpreted. That is fundamentally a question for.
앞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는 한반도 시각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과의 외교안보 관계에 있어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국무장관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임 전 4년 동안 실제로 약화됐던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identified at the President's direction very early on that his primary objective needed to be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첫 방문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며 이 정부 기간 동안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큰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차기 정부에 재원할 것이 있다면 그 3자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독재자로 지칭했습니다. 새 행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증권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 40-something-year-old dictator who has to figure out how to hold on to power for the rest of his life. He views nuclear weapons as his insurance policy to stay in power.
루비오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브라이언 셔프 상원위원의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핵은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사실상 제재는 그가 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나는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국과 북한, 어쩌면 이제는 일본,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ing at the policy and seeing what can we now do that destabilizes that situation, that lowers the risk of an inadvertent war, be i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be including Japan at this point.
또한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에 성사시킨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자신도 매우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며 그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두 번이나 협상을 포기했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as one of the people who was very skeptical about it, but he sort of reached out to Kim Jong-un, walked away from negotiations twice, ultimately didn't reach something enduring, but here's what he did able to achieve in that engagement, is he stopped testing.
이어 하지만 그 관여에서 그가 이뤄낸 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이었다면서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앞서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선 모스크바와 테헤란, 평양의 독재자들이 혼란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급진적 테러 단체와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엔에서 거부권이나 핵전쟁의 위협 뒤에 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루비오 지명자는 삼선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의회는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뽑힙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가 핵 협의 그룹 NCG 출범 등으로 강화시킨 미한 확장 억제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아래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북 간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차기 회의 일정을 못 잡고 끝나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미한 양국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공동주관으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4일에서 5일 4차 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12.3 비상기험 사태로 일정이 취소된 이후 한 달 만에 회의를 연 겁니다. 양측은 NCG가 미한 확장 억제 강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NCG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5차 회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4차 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NCG가 지금처럼 가동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양자 협의체로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꾸려졌습니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 분야 관계자들이 북한 핵 위기 관리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 연습입니다.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건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 NCG로 상징되는 미한 확장 억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미한 정부의 확장 억제가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무선까지 꾸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존 이행 계획 등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3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 여부 등이 향후 확장 억제 기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전 요리는 거기에 분명히 있고 뭐 트럼프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생각과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문제제기할 수 있고 김정은과 그때쯤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합훈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3월달 연합훈련이 조정이 된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미한 NCG는 대중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도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NCG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의 한미 간의 NCG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강화라는 차원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한미 간의 NCG는 미국의 인태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한 확장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뭔가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일기 때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즉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은 미국 측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한 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맹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확장 억제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한국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NCG에서 합의한 핵작전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결국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훈련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요직 후보자들의 발언이 한국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핵무기가 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못 막았다며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두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미국 위협을 줄이고 대중 압박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진영의 이른바 현실적 접근 방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 그다음에 대중국 포위 압박 집중력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북한의 어떤 존재 위상 재설정된 거거든요. 비핵화 언급하지 않은 거는 향후에 북핵 접근 또 북미 간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설정되거나 북한에게 어떤 문턱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한편 한국 외교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5일 VOA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직을 이어가실 텐데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You know, I don't think too much will change going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 Certainly on the congressional side. Yeah, there's always been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는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항상 강합니다.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 아니라 일본과의 삼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러시아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한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이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Obviously,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its political turmoil. We're watching what will happen with President Yoon.
한국이 내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을 막론하고 한국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미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동료 의원들이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초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You know, I don't think the U.S. South Korea relationship has changed. I think there's strong business-to-business ties, you know, with the chips and.
미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덕분에 두 나라 기업 간 관계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양국 관계는 돈독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선거가 있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는 한국에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것이고요.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거론해왔는데요.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respond to, you know,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협상 수단인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저희는 한국은 동맹국이자 친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도 있습니다. 의회 내 반응은 어떨까요?
We've heard him talk about that, but we've also heard a lot of Republican governors, a lot of the Republican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의원들도 많습니다. IRA에 따른 많은 투자는 제가 대표하는 주인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 아닌 오하이오, 미시간, 엘라베마 같은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도 이런 지역들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세금 공제를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Yeah, I mean, we certainly want to see a transition towards electric vehicles, but a lot of those investments have gone to Republican states.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많은 투자가 공화당 성향의 주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구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없애는 데 주저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You know, we can certainly try to codify things, but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o get those investments.
물론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게끔 성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투자가 완료되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때는 물론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까요?
You know, we saw him talk about that and perhaps pursue some of that in his first term. But you also saw members of Congress in a bipartisan way.
트럼프 첫 임기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중 일부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당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의회 내 그런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8년 전과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용 분담금 등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했는데요. 의원님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조선업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사안인가요?
Yeah, I think it could. I think that, you know, if you talk to our navy, you know, we're falling behind. China's manufacturing the vast majority of ships in the world now.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 역량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그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했고 우리는 그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서 도전 과제는 없나요?
Sure, there will be members of Congress that are opposed to this, you know, particularly members whose districts build ships. They may say no, we don't, we want to.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박 건조 사업이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그럴 텐데요. 그들은 선박 건조 사업을 미국에 계속 유지하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선박 건조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발전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의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You know, he had several meetings with Kim Jong-un in his first term. It didn't really pan out to a whole lot.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현재로선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글쎄요, 지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You know, we'll see what happens. I mean, is there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you know, North Korea?
지켜봐야겠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핵 군축과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혹은 15년 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Yeah, I think so. I mean, I take President-elect Trump at his face value that he will try to bring an end to the
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협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 소속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으로부터 새 행정부와 의회,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한국 군이 대북 확성기 박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오늘 오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자유의 소리는 국정원을 인용해 북한군이 크루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포됐으며 각각 1999년과 2005년에 태어난 정찰총국 소속 병사들이라고 알렸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군이 남긴 종이에 당이 생포 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거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사상자 발생 소식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전개돼 한국, 일본과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미한 공군은 한국에서 올해 첫 실사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미국 B-1B 편대가 참가한 미한일 공중연합훈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온 전투기들이 2025년 1월 15일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3자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와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 2대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2대와 한국 공군의 F-15K 슬램이글 전투기 2대가 호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인태사령부는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공중연합훈련이 강력한 3국 협력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며 영내 안보 도전에 즉각적인 연합 대응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안전하고 규칙에 기반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비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세 나라가 이 같은 훈련을 통해 관련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전개된 B-1B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B-1B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계열 전략 폭격기 그리고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로 유명하죠.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마하 1.2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기종이고요. 이 같은 성능 덕분에 유사시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단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전개가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B-52, B-2보다 많은 60톤가량의 폭탄 적재량을 자랑합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협정으로 인해 핵 탑재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B-1B 폭격기의 한반도 일대 전개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뤄졌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 사례로는 이제 B-1B 한 대가 참가했었던 지난해 11월 3일 미한일 3자 공중연합훈련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한미 공군 소속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 2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4대의 전투기들이 참여해서 B-1B 호위 비행 및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했었고요. 앞서 그보다 한 달 전에는 국군의 날, 한국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B-1B가 참가해 서울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B-1B는 그 같은 해 6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들과 정밀 유도폭탄 합동직격탄 투하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B-1B가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B-1B는 가깝게는 괌 기지 또 멀게는 미국 본토에서부터도 날아와서 한반도 인근에서 한국, 일본 등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한국에서는 주한 미국 공군과 한국 공군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한국 공군 공보과가 15일 보도자료에서 네. 주한 미군군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A-10 썬더볼트 공격기 2대와 한국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2대가 한국 내 모 사격장에서 MK-82 자유낙하식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근접 공중지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역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고 미한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국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북한은 계속 강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비행했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당시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예고 없는 전략자산 전개가 악습으로 고착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동 조치를 강구한 것도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실시됐었죠. 연례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24를 하루 앞두고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가 조선중앙통신에 미국과 그 추정 국가들의 집단적 군사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미한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이었죠. 프리덤 엣지의 정례화 움직임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표방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실시된 미한일 3국 공중연합훈련과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관련 내용 관련해서 김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새 특검 법안에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가동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합법적인 안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장려해온 만큼 향후 두 나라 간 관련 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 법안에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합법적 외교 안보 정책과 위헌적 조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activity which is unconstitutional from legitimate foreign security policies even if the DP disagree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차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위헌 행위가 아닌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를 문제 삼으려 한다면 검증에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 한계선 N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 법안을 제출한 188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한국의 대외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전쟁을 촉발하려 했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6가지 수사 대상 중 통상적 심리전 대응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근거가 불명확한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윤 대통령이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3개 행위, 즉 북방 한계선 L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정보분석관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북전단 확대,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을 포함한 것은 불필요한 안보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udspeakers and leaflets, because we know these are two areas that North Korea despises because they provide freedom and information.
이어 북한이 경멸하는 두 영역인 확성기와 전단은 북한 내부로 자유와 정보, 희망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옹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문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적인 수정주의 목표를 추진하려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완전히 합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접근 방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 is a perfectly legitimate policy decision to be made. So if a progressive president down the road,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진보 정부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 확성기 가동 중단과 민간 단체의 전단 배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선호나 비판은 가능하지만 두 접근법 모두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해외 파병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첸 유라시아 그룹 선임 분석가는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한 바로는 한국이 시도했던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적 안보 협력을 막으려던 것이라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직접 무기 제공 대신 간접 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응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of this, based on conversations I've had with, you know, folks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here in Washington as well, is that what South Korea is trying to do is to prevent further security.
첸 분석가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독려해 온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파병에 관심을 보여온 윤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크게 환영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또는 지원 문제가 향후 한국 정치권의 논의 주제에서 축소될 경우 미국은 우려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가동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를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한국 야당의 행보가 관련 미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the ROK-US alliance and securit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oppose this.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 센터 부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특검 법안이 미한 동맹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러한 생각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심리작전장교 출신이자 주한미군 사령부 심리작전 책임자를 지낸 기티퐁 파루샤부터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위험성이 낮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Absolutely, it's a critical capability. It's a low risk capability that when we want to communicate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지적은 앞서 여러 차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소 신경에 거슬린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Their reaction to the loudspeakers being activated along the DMZ or the dropping of leaflets by NGOs over North Korea.
클래퍼 당시 국장은 비무장 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면서 정보 유입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큰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조치들이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북한에 방송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유용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 narrow question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and useful to broadcas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남북 접경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와 휴대용 통신기기 전달, 라디오 및 TV 방송을 시도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의 도발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만큼 미한 양국 정부가 어떤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모든 수단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확성기는 조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도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15일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그리고 조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공수처가 15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40분께 마무리됐고 이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네, 이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나요?
언론 보도를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한 명과 함께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약 1시간의 휴식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심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 20분엔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사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도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등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0시간가량 계속된 공수처 조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조사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입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날 공수처 조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각근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된장찌개는 윤 대통령이 고른 메뉴라고 하는데요.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 조사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왜 답변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법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위법이며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에 침묵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고 이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권은 공수처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현재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밖에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현행 공수처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질문해 체포를 유지할지 또는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구금된 다음 날 16일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는데 심경이 복잡했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16일 오전 7시쯤 서울 구치소에서 지급한 아침 식사를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아침 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하루경과 그리고 우유가 제공됐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지금 이런 윤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앙일보는 15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8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조사와 기소, 탄핵 심판 등의 절차가 차분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조선일보는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부정선거가 확인된다면 모든 게 뒤집힐 일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유튜브 괴담에 미혹돼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신문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향신문은 15일 사설에서 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법의 이름으로 체포된 것이야말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국가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오히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그리고 조사 소식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특별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어 동시통역이 있는 취임식 특집 중계 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 VOA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